부활의 중요성을 성경은 참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중요성을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고 19절에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의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사는 것이 없고 이 생의 삶이 다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말로 할까요? 지금 벚꽃이 만발해 있는데 왜 놀러 가지 않고 맛있는 식사와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지 않고 이렇게 갇혀있는 공간에 왜 오셨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은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에 대한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주님과 함께 부활할 산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입증하는 세 가지 확실한 증거를 나누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증거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이 비어있는 채로 발견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무덤은 사실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그 시신을 묻기 전까지 그 누구도 사용한 적이 없었던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무덤 속에 있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빈 무덤을 위해 여러 가지 가설들을 제시합니다. 시간 관계상 가설들을 여러 가지 나눌 수는 없지만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설은 무엇이냐면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힌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의 무덤에 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오늘 본문 1절을 그 증거로 댑니다. 오늘 보니까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새벽이었다. 낯선 곳이었다. 잘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른쪽 무덤에 묻히셨는데 여인들이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왼쪽 무덤에 있는 텅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그렇게 착각했다라고 가설을 내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런데 사실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장사되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여인들도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묻히셨는지를 끝까지 목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소천하신 그 죽은 시간을 대략 안식일 금요일 저녁 그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안식일 그 다음 날, 현대말로 말하면 일요일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그 무덤으로 준비한 향품을 들고 갑니다. 결코 엉뚱한 무덤일 수 없죠. 1년, 2년 후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안식일만 거룩하게 지키고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에 바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후에 베드로도 여인들이 찾아갔던 그 무덤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요셉의 새 무덤에 묻히셨고 사흘 되던 그날에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그 무덤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가설이 있어요. 어떤 가설이냐면 제자들이 무덤에 시체를 훔쳐 달아났다라는 가설입니다. 예수님이 묻히신 시간을 금요일 저녁 6시경으로 추경한다면 주일 새벽 빈 무덤이 발견될 때까지 시간을 떼어잡으면 대략 35시간에서 36시간 후의 일입니다. 그 시간 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도망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우려한 일이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무덤을 사흘까지 굳건하게 지켜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도둑질한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헛소문을 사람들에게 퍼뜨릴까 봐 그 이야기 못하도록 군대를 배치해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을 수 있도록 빌라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을 무덤 곳곳에 세우고 돌에 임봉을 하고 굳게 지키고 섰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 돌이 굴러져서 무덤 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들의 가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을까요? 제가 제자들을 너무 비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만한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만 남겨두고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주변에 그 어떤 제자도 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혹여나 예수님과 엮여서 자기도 죽을까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자리에 제자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35시간, 6시간 만에 무슨 용기가 생겨서 죽을 때도 안 나타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인 후에 로마 군정들과 싸우고 2톤이나 되는 돌을 굴려서 예수님의 시신을 끄집어 도망갔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리고 11절 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제자들에게 와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의 답이 과건입니다. 11절이죠.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제자들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돌을 굴려서 예수님을 시체를 가지고 나올 명분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설명할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를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들 중 그 어느 누구도 빈 무덤에 대해서 올바른 설명을 제대로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빈 무덤이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역사적 증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증거, 첫 번째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빈 무덤이었다면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는 부활의 증거가 천사의 증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 아침,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들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 죽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유황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서로 고민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2톤의 돌을 누가 굴려서 시신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양품을 바르게 할 것인가. 우리는 여인들이야 힘이 없는데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서로 고민하면서 왔다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도착하니까 돌문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은 뭐예요? 부활이요? 아닙니다.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정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했던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의 여인들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여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인이 근신하고 있을 때 성경에 보면 문득 찬란한 옷을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보자마자 영적인 존재 천사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을 해요. 그들의 머리를 조아리고 존귀를 영광을 표합니다. 그때 두 명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여인들에게 대언하며 5절 후반부 6절 초반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문맥을 보면요, 정확하게 천사들이 말하는데 이들을 꾸짖는 내용이에요. 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죽은 척 너희가 믿고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찾느냐라고 그들을 호되게 혼내는 것입니다. 왜 천사들이 그들을 혼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것을 미리 예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살아 생전에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여러 번 반복하셔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갈릴리에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에게 갈릴리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왜 너희가 잊어버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듯 대하느냐라고 천사들이 그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6절 후반부부터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었어요.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고 여인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오늘 본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빈 무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천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심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거, 빈 무덤, 그리고 천사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8절에서 10절은 부활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을 직접 듣고 목도하였던 증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법적 효력을 갖는 증인을 최소 2명 또는 3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내가 그것을 봤더라도 혼자면 그 증인의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거짓말일 수 있고 잘못 보고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증인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이나 3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빈 무덤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들의 이름을 10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최소 2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 순간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에 있었던 그 증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적어도 5명 이상이었다. 5명 이상이 예수님이 안 계신 것과 천사들이 증언하며 예수님은 죽어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그들의 귀로 듣고 천사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들은 부활의 확실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이 말을 할 때 그 여인들에게 깨달아진 말씀을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전까지는 그들이 뭘 하러 왔어요? 죽은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차디찬 무덤에 있었던 예수의 시체를 기대하고 왔는데 천사의 목소리를 듣자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네? 이거 그냥 예수님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얘기하셨던 것이 아니네. 정말 그 예수님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네라는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급하게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향품을 다 내어던지고 마을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뛰어내려가기 시작해요. 왜요? 좌절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과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뛰어내려갑니다. 다른 북자라에 내려가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요, 근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공관복음, 특별히 마태복음 2장 28장 9절에는요 그 중간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을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들은 천사들만 보고 천사하는 말을 듣고 예수의 말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름박질하며 산을 내려가는 그 중간 어디쯤에선가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평안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다섯 명 이상 되는 여인들이 부활하여 살아 생전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목도하고 그 앞에 경배하였다. 그들은 단순히 천사의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두 눈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목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가슴 뛰는 순간이에요.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저 산비트를 뛰어 내려왔어요. 좌절 가운데 있는 사도들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누구죠? 사도란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공생의 사역,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치유하셨던 그 모든 기적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며 동고동락했던 12명이에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반응 1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치유하셨다. 그 모든 귀신들로 내쫓던 그 모든 기적들을 그들의 눈으로 봤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들을 직접 그에 들었는데 단 한 명도 그 말을 듣고 뭐 한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다 허탄한 듯이 좌절에 빠져 있었다. 빈 무덤을 직접 목격하고 천사들을 보고 그의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봤던 그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도 사도들은 믿지 않고 좌절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아니면 문자적으로 나는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데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다 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처럼 허망함에 헛된 소리라고 이야기하며 계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기는 모든 분들이 그런 나머지 사도들의 모습을 닮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기 한 사람의 희망이 나와요. 12절에 보면 베드로는요 이 말을 듣자마자 무덤에 달려갔다라고 얘기해요.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둘러싸였던 세마포가 가시런히 있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라고 믿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예수님을 목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잘 안 믿어지면 베드로처럼 뛰어가서 그곳에 가서 세마포를 받아보는 그런 노력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의심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분이 그렇게 역사하셨나 안 하셨나 훈련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펴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안 믿어지는데 정말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아니한가, 내가 주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믿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넘어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일어나 달려가 그 현장을 목도하며 주님께 은혜를 간구함으로 정말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 또한 주와 함께 부활할 그 산 소망을 가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게 될 것이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를 내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게 된다라는 산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 소망이 우리에게도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 산소망을 오늘 부활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평생에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주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힘차게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산소만 갖기를 원하는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